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는 때가 언제이냐면 애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그렇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어느 순간 학교에서 엄마, 아빠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엄마가 아빠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조금 아이가 철들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나한테는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가 최고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데려다 줄 때 좀 멀리에서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픽업할 때도 가까이에서 픽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에서 픽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엄마 아빠한테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학교에서도 엄마 손잡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다 커서도 그러는데 안 그러는 걸 보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파네라 브레든가 이제 빵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한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그 빵을 먹는데 그 아들이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된 아들인데 아빠를 막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막 안기고 막 비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우리 애들하고 좀 이 신체적인 접촉을 좀 터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이들 손도 좀 잡아주고 지네들은 막 거부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리 와 하면서 막 껴안아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하라더라도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 이렇게 앞에 같이 타고 있을 때에 다 남자애들이지만 제가 우리 애들 손을 딱 한번 딱 잡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들들 손 잡아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집에서 이렇게 손을 잡지는 않지만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내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다 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기대할 때에 어머니를 기대할 때에 남들이 보기에도 좀 멋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 좀 그렇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조금 멀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철이 들면 엄마 아빠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것이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서도 구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멸시받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라면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하나님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포로에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 그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멸망시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비참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너무나 무기력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거예요. 그냥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이겠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야라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라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죠. 우리는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웅으로서 위대한 분으로서 우리의 그 만족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순간순간의 기대를 전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이 말씀하신 자신이 주신 기준 공의로 공의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인 공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 정말 서운하죠. 엄청나게 서운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일일이 만족을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어떤 인간적인 욕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해서 로마의 압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은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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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웬만한 이 가짜들이 웬만한 좀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시아로 포장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러한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은 그래서 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기대를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감사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자신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대상들은 철저하게 외면할 뿐만 아니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침을 뱉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런 것은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합니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자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직장을 관두고 일하는 것을 관두고 사업체를 접고 그냥 애들하고만 딱 지냅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욕먹고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요. 그게 아버지의 의무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또 때로는 잘못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행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이게 오늘 우리들이 또 솔직히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부모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빠가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아빠가 능력 없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우리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했냐고 막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여호와의 종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을 보장하고 또 최소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는 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품이 뭔지 아세요? 공의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재판, 어떠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그 삶을 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면서 우상이 들어와서 어떤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더 망가뜨리고 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온전히 만족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속죄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제물, 짐승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반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그것을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허물이라는 그 뜻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을 의미하여 이 히브리어 속에는.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이 히브리어 속에는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 반역하고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이 반역한다는 거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려 있으니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도 힘들 텐데 이 뒤틀려 있으니까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받은 그 찔림과 상함,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그 반역과 뒤틀림 속에서, 반역과 뒤틀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완전한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그 속죄 염소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매년 속죄일마다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죄 제물, 그 속죄일에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도 이스라엘의 그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먼저 있었고 먼저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진짜 아팠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픈 척만 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실 수 있겠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신, 참인간에 대한 그 논쟁이 아주 심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영적인 구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에요. 절대로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막 찔릴 때 그 아파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어요. 어떤 육신의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참 진짜 제물이 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그 제물의 그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는 그 양처럼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핑계하고 변명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 그러한 침묵이 아니에요. 오해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고 조롱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서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의 그 침묵은 어떠한 침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뭐 그런 것이 어떠한 의미예요? 십자가의 그 강도들과 함께 묶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이렇게 묻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이렇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부분은 그냥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피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뭐 억울하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수고할 때에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고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예요? 때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할 말 많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솔직히 좀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속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속건 제물.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속건 제물이다. 이 속건 제물이 뭐예요? 손해를 갚아주는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시가 읽으면서 궁금해한 그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솔직히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줄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 말로 설득하고, 내가 말로 잘 설득하면 좋겠죠. 물론 설교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을 청산 뉴스처럼 잘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답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한 여러분들 복받은 인생인 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웅에 대한, 그래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영웅은 어떤 영웅이어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분이 최고의 영웅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분이 최고의 영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내가 순전하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운 이름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게 한 것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라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자존심 없어요? 있죠. 자존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숙여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바로바로 인정해 주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이 뻣뻣하고 더 세게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최고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그러한 곳은 아니죠.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한 완벽한 평화로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 무엇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세상적인 최고의 영웅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울부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 정말 버림받은 거예요? 나 죽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울부짖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구나 라는 그 외침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쉽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존경하고 조금 우리가 같이 교제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노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한 사람들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따뜻하게 하며 그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시카고한 연합장로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